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럼 들어오시면서 요 지난주 설교 원고를 다 받으셨나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셔서 잘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원고도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의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첫 창조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나타나시고 출애굽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으며 성전에서는 광채, 빛과 구름과 소리로 나타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불의 혀와 같은 광채와 바람과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연결해서 봤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덮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찾아봤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에스겔서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벌거벗은 적신의 신부를 덮어서 자신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치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위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신과 홍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 노아에게 나타난 무지개, 그리고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들을 덮는 모습, 적신의 벌거벗은 신부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신부를 삼는 모습,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모두 한 이야기의 각기 다른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셔서 그들을 당신과 한 몸인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만을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 읽었던 에스겔서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제가 생략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생략된 부분은 제가 성탄 예배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에는 부끄러운 적신이었던 신부에게 화려한 신부의 옷을 입히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나눠드린 유인물 1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물로 씻기고 또 기름을 바르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배로 된 옷을 입히는 등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화려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항상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씻겨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금은으로 장식된 그리고 각양각색의 실로 장식된 그러한 화려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죠? 그 제사장의 옷과 신부의 옷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제사장의 옷과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은 같은 옷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신부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동일하게 묘사를 함으로 해서 혼인 언약 하에 신부가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내용과 구약의 제사장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내용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어린 양의 신부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과 상징하고 있는 내용과 제사장이 함유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과 동일한 재질과 패턴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옷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을 입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차차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떠한 식양과 재료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28장과 29장에 제사장의 옷의 재질과 식양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천과 금은 재료들을 축소시켜서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왜 성막을 짓는 재료와 식양 사이에 제사장의 옷의 재질과 식양에 관한 설명을 끼워넣었는지 아시겠죠? 그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같은 상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성막을 싸는 천과 제사장의 옷의 재질은 정확하게 같은데 그 지성소와 제사장을 감싸는 그 천의 순서는 정확하게 또 반대예요. 제사장의 에봇과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그 식양과 재질은 지성소를 감싸는 세 겹의 천의 식양과 재질과 같아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그 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의 옷에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열두 보석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흉패가 가장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봇, 겉옷, 속옷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천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고 제사장의 옷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서 읽었던 신부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이죠. 또 그죠? 혼인 언약 하에 있는 신부의 옷차림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새하얀 그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옷이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신부의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을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고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죠?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축구하다가 골대에다가 골 하나 딱 넣고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나요? 영광의 박수 이게 영광인가요? 뭐예요?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것들이 발현되고 발휘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있고 입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순종이나 복종의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이 누리고 계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공유케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갖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을 해갖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라든지 온유, 절제,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혼인 언약하로 불러들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보여질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그 때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그 백성이 순종하는 순간이니까, 그죠? 그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부의 옷,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선하시고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당신의 생명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행복을 동일하게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한몸이 되는 혼인 언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한몸이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것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이혼을 금하시는 사회법상의 경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혼인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셔서 당신이 누리시는 것을 모두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언약이며, 그 언약은 반드시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경고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싫으면 그렇게 언제든지 헤어지고 하지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그 혼인 언약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 언약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입고 있는 그 영광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죠. 신부의 옷은 무슨 옷?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부의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신부의 옷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제사장의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옷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처소를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제사장이 같은 처소에 거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옷은 그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이 지저분한 것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상징인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건 뭐예요? 영광스럽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품과 그분이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을 나누어 받게 되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로 다시 재창조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신부들의 옷이며 제사장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 그래요. 제사장이 다른 이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세상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예요. 바로 죽어요. 그러나 깨끗이 씻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금은과 각양장색 실들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말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그분과 대면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났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잖아요. 면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진다 그래요. 그죠? 기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지금 이미 부어져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이 새 몸이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제사장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창조하셔서 그들과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셔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그 교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나온 모델들인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교회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거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소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아담과 하와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나누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처소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간들을 끌어들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루한 현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래 잘 될 수 있었던 게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와 역사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현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그 에덴으로 그들을 끌어들이신 다음에 너희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죠. 너희들을 나는 반드시 나와 연합시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선악과 먹지 마라는 그 말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거하게 됨을 암시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너는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사용하여 교회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살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인간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성품과 하늘의 좋은 것들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처소가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니온 크라이스트는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결론도 유니온 크라이스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뿐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어보겠다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절대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지복의 그 삶을 얘네들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데리고 가시니까. 하나님은 제2원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인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 또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길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과 역사와 신앙생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 많은 현자들이 이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사실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야 웃기시지 마라 조롱하고 간 거죠.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의 그 삶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프로이드와 루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가 쓴 건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둘 다 무신론자였는데 C.S. 루이스는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고 프로이드는 계속 코카인 중독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지식인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믿겨져요. 어떻게 이게 믿겨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인 성막의 축소판이며 그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가 입는 화려한 신부의 옷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 설교 원고를 다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두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지어졌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처소의 그림자이며 상징적이었던 것이지 그 제한된 공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처소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만 갇혀 계실 수는 없잖아요. 막 돌아다니시다가 아유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 골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참으로 멋지게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멋진 성전을 지어놓았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한정된 거처를 두시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하늘의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하늘의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왔을 때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림자와 모형은 원형이 오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원형 행세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성막과 성전이 그 하늘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파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나 이 장막 이것은 반드시 멸해져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될 그 새 몸 그것이 오게 되면 이건 다 사라지고 그 새 몸으로 우리는 갈아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도 죽어야 되고 내 옛 몸, 습관, 집착, 중독 이런 것들도 자꾸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구약에서 어떠한 실체의 모형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들이 몇 개가 있죠. 희생 제사, 성전, 성막, 율법 이런 것들, 그렇죠? 희생제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죽고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딱 섰을 때 희생제사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시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큰 죄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 성막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헬라어 스케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스케네라는 단어를 장막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타이터스를 시켜서 그 성전을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지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박살 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거기에는 성전이 지어지면 안 돼요.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수백 년간에 걸쳐서. 근데도 왜 유대인들이 그걸 못 뺐죠? 이스라엘이 왜 그걸 못 뺏어요? 그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 자리, 그 터를 못 뺏어요. 멸망에 가증한 이슬람 성원이 거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후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성전은 반드시 그 자리에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성원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옛 장막을 벗고 새 장막, 새 성막, 새 성전을 입어야 되는 자예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구약은 그 자체는 죽음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모세에게 죽음의 직분. 예, 이게 예수와 은혜로 연결이 안 되면 구약은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키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장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성막이에요. 성전. 잘 보시면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장막을 입고 있는데 그러한 이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 즉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목표 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장막, 즉 율법과 하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안 받고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내피림으로 유명한 자로 서는 그런 본성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캐톨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준 거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피림으로 용서로 유명한 자로 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내피림, 용사로 서려는 그런 시도는 다 벗어버려야 되고 옛 장막은 다 무너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아니면 큰일 날 사람이군요. 그 예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바로 신부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하늘의 장막은 이미 성도들에게 입혀져 있고 그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입혀져 있대요. 그 옷이 하늘 장막이 이미 입혀져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늘 제사장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화려한 세마포 옷을 이미 입고 있다는 말이며 이미 하나님의 처소를 입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성전, 그 진짜 장막,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전, 우리가 입게 될 성전, 그 장막과 성막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하는 율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신부의 세마포, 하늘 처소, 하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 계시록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최후 심판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 사람들을 덮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스케노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장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저주,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았다라고 쳐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완벽한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님은 독수리 날개가 새끼들을 덮어서 황무지에서 인도하고 보호하듯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전혀 안 지키는 것 같죠? 그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요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 지키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순결한 세마포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 공부했죠? 19장 8절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신부의 옷이 뭐라 그래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다 지켜낼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다 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아니라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Filthy rag, 그죠? 이사야가 이야기한 똥꼴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 그 백성들은 옳은 행실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그게 뭘까요? 예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거인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심플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목숨을 걸고 당신의 뜻에 순종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사신 분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렸으니까요. 기쁘게 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무서운 저주를 홀로 받아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분이 descent into hell이라고 이러잖아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어요. 성부의 뜻이 곧 성자의 뜻이었고 성자의 뜻이 곧 성부의 뜻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를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상태인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의 상태인 처소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내서 어떤 좋은 곳에 갔다 이렇게 갔다 툭 던져놓고 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로 옷 입혀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뜻의 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다 그래요? 10절을 보면 그분의 말과 행동은 전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라고 그러세요. 왜?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간 그 삶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예수가 살아냈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됐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그 속으로 초대된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떤 존재들이 서로 상대방 속에 거하는 그 일체의 상태를 가리켜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해요. 아가서 보세요.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거 보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이 서로 처소가 되는 이 관계는 지고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죠.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옛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시키니까 귀찮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이거든요. 왜? 인간들이 그거 싫다고 지금 자기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육신이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하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싫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거기에서는 아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의 관계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이제 그곳에서 우리 안에서 뿜어내며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열매 그런 걸 어떻게 맺어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걸 은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옛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자주 실패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영원 속에서 입게 될 그러한 새로운 몸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빨리 이거 벗고 새로운 몸 입어야 되겠다. 왜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담배 하나도 못 끊으니 뭐 이 결심 갖고 뭘 어떻게 살겠어. 자꾸 자기한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몸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처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과 기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새 창조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림으로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미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여러분 것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건 결코 방종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자꾸 깨닫게 되면 그 죄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분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주 가끔이지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기쁨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극심한 고통 속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에다가 맨션을 지금 짓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고급 맨션에 헌금도 개불도 안 하고 일도 안 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자판자집에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분열 초기 증상에 빠져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을 거처 삼아 그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혼인잔치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어린 양의 신부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요, 거처가 된 거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장막으로 그분의 영광이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처소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처소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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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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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계시록 13장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 그래요? 계시록 기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새 몸을 입게 되면 이제 무흠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로 삼아 그분의 모든 것을 확 발산시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무흠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 처소, 장막, 성막 이런 것들이 함유하고 있는 게 뭔지 잘 아시겠죠? 이제요. 예, 에베소서 2장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은유나 직유 같은 것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 일은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일어서서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으시는 역할을 하늘에서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에만 계시지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일하신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신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목표 지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영광스러운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처럼 순종하게 되는 그 현실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장막을 입는다, 처소를 덧입는다, 신부의 옷을 입는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영광으로 옷 입는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막 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 예,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안전하게 덮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 그분의 신부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사야서 59장으로 가보세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이 호심경이 흉패예요.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투하는 병사의 옷차림에 비교하여 묘사를 해놓은 장면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시며 그 자기의 의를 호심경을 삼아서 구원을 투구로 쓰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며 대적들과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속옷, 겉옷, 호심경, 흉패, 그리고 투구, 모자, 이거 누구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신부의 옷. 이게 우리가 입게 될 옷의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지금 예수가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옷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거 입어라 그러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거 다 뭐예요? 이사야서 59장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그 옷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옷 입고 뭐 하셨니? 죄와 싸우셨지 않니? 너희들도 바로 그 옷 입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남 험담하고 헐뜯고 쌈박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 옷 입어라. 그 옷 입고 예수가 죄와 싸우신 것처럼 너희도 죄와 싸워라.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하여?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거 쓰고 뭐하라고요? 죄와 싸워라. 낮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우신 것은요,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어서 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종국에는 그렇게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온전히 순결하고 온전히 깨끗한 자들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종의 죄, 성공주의, 물질주의, 네피림의 망상, 거인 숭배사상, 기복주의 등과 전투를 벌이는 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힘의 과시, 그로부터 얻는 비열한 쾌감, 이런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정혼한 이들의 올바른 이 땅에서의 삶인 거고, 그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혼인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 그 혼인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그런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묘사를 한 거고, 그들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인 홍수로 다 멸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디를 목표지점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노아의 홍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메시지로 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 부활의 몸, 그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처소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그 옷 입고 반드시 예수가 거기 갔으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너희도 그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절망하지 마라. 실수, 실패, 괜찮아.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장막, 참 처소, 참된 신부의 옷, 참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가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렇게 부활의 몸인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따라서 그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아직 not yet이지만 반드시 새로운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처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신부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눈물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야 오늘만 같아라 이런 날 있죠. 근데 그 다음날은 더 행복해. 그 다음날은 더 행복해. 계속 더 행복해. 영원히 그 행복과 안식이 지속이 되는 그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혼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전지전능한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꼴을 보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그 나라의 비밀과 그분에 대한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옛 몸 벗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성품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참아주고 서로서로 섬겨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복한 곳에서 사실 거예요. 그 소망 바라보시면서 잘 이기십시오. 정 힘들거든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도 살아있는데 나도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